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지난달 30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영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박정천 노동상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성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에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9월 10일에서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호주가 미국, 영국과 체결한 새 영내 안보협력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예정됐던 유럽연합과의 호주와 무역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단태한 호주 통상장관으로부터 오는 12일 예정됐던 EU와의 무역 협상이 한 달 뒤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약속받고 자국과의 40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취소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EU와 호주의 무역 협상 타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태한 장관은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철회가 EU와의 무역 협상 연기의 배경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폐쇄 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 법안 하원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30일 당초 이날 하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프라 예산법안 표결을 연기하고 1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결 연기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의 면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의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별도 사회복지안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은 철도와 항만, 공항, 다리 등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핵심이고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은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의 건국절인 1월 1일 중국 군용기 25대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25대의 중국 군용기가 자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며 지난달 16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군용기 가운데 22대는 전투기였고 2대는 폭격기, 나머지 한 대는 초계기였다며 타이완 전투기들이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최근 자국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전개 빈도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에만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 안을 비행한 횟수가 500차례가 넘습니다. 역대 최고령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일 9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지미 콘젤리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조용하게 생일을 치르기로 했다며 대외 활동은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됐지만 수술을 받고 4개월 뒤에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동전쟁을 끝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끌어내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 성과를 냈습니다. 재선에 실패해 1981년 백악관을 떠난 이로는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고향인 남부 조지아로 귀향해 카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이튿날 또다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안정성과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해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핵 문제를 두고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새벽에 비가 온 후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이튿날 또다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즉 지대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은 쌍타 조종기술과 이중 임펄스 비행 발동기, 즉 펄스 모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체계의 소공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 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쌍타 조종 기술은 미사일 탄두부와 중간 부분에 각각 가변 날개를 달아 안정성과 기동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 이중 펄스 모터는 고체 연료 추력을 상승시키는 부품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부스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표적하는 비행체에 좀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는 일단 부스터가 분리가 되면서 미사일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좀 날개가 좀 쌍열로 위아래에 좀 있다 보니까 회피 기동을 하는 전투기라도 좀 추적해서 좀 더 여기 성능을 좀 더 높였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동식 발사대 차량도 열병식 때 등장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투기와 폭격기 요격을 위한 S-400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의 상당수가 옛 소련에서 들여온 노후화된 기종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이딴 첨단 무기 도입을 의식해 방공망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S-400 미사일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특히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와 요격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와 미국의 B-2 폭격기 등을 겨냥한 무기체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 않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포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1일에서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에서 25일 잇따라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인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29일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하더니 하루 만에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 최고 지도부가 잇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한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기회 요인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억제와 함께 북한과의 유연한 대화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측에서도 파악을 하고 북한 문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거로 봐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워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개적으로 시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테스트하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연락선을 이달 초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중기준과 함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연락선 복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대시 정책과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라라는 거.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권위 있는 북한의 최종 정책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적인 잣대는 뭐 한국 정부가 침묵하면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적대시 정책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일단 남북 간 대화엔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명시적으로 통일연락선 복원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실무협상까지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비핵화 행동과 대북제재 해제고 그걸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1일 현재 한국 측의 연락선 통화 시도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안정성과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는 안전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이 같은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불안정성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밝힌 북한의 주장에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발사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측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들과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북 대화와 협력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물론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국 정부가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현존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아마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미 본토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still making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claim to have tested a hypersonic.
베너크 사령관은 30일 화상으로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묻는 질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보기관들이 여전히 분석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 시점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역량으로부터 미국 본토는 안전하고 안심된다는 게 내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극초음속인지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발사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가진 않겠다며 해당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re aware of the missile launch and we'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we've assessed that this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혹은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해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핵 문제를 두고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3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clear what his calculus is, but it's apparent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이 왜 이렇게 미국과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소위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는 핑계를 계속대며 관여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또 바이든 정부가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은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자세로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에 북한은 명백히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ase of Washington, the North Koreans are obviously in no rush to have a dialogue, especially since the United, they know the United States want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고.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소위 적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북한과 함께 핵무기는 물론 그 이외의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년간 명백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 North Koreans have a rather consistent effort to say we want to discuss anything but nuclear war.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만 빼고 무엇이든 논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대미 전략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는 없지만 전술적 이동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speech indicates a tactical shift from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as we sa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a focus on seeing what can come of inter-Korean.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한 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북한이 전술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김정은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경제협력 관계를 복구하길 원한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북한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 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For Kim Jong-un, the single most important precondition to any kind of negotiations is lifting of sanctions. And I think that's what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에게 있어 모든 협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제재 해제라며 이번 시정 연설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 인도주의 지원은 모두 김정은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길 바라고 종전선언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북한은 한국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소위 대북 적대 정책을 줄이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What they mean by hostility is precisely that. The existence of the US-South Korea treaty, the presence of US force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stat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할 때는 미한 군사 동맹을 종료하고 주한 미군,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철수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목표이며 이번에 한국의 남북 대화에 대한 간절함을 기회로 삼으려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대북 제재 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 continue to think that the sanctions regime ought to be re-examined because sanctions are not, as everybody says, it's a cliche and not an end in themselves. They're supposed to get us somewhere. And right now, they look like they may be an obstacle to talks.
갈루치 전 특사는 제재가 어떤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보상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재 중지 등 부분적 조치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검토는 바이든 정부가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새롭게 출발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적대 정책 수법이 더 교활해졌다고 했는데요. 한국에는 통신 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에는 직접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칙 아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많은 경로로 접촉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급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북한은 외무성 국장과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5월 2일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와 엄격한 억제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외교란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는 허울 좋은 간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 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담화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이에 앞선 3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보다는 형식적으로 격을 낮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 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인 6월에야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6월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만도 동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 등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적 표현 없이 대화 준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언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하지만 북한은 연이어 고위급 담화를 통해 미국의 기대를 서둘러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기대는 미국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엔 리성곤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도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북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거듭된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요 회의에서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방역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7월 말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면서 북한이 대외 관여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잠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곧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한국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면서 미국을 향해 미국 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수상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하며 다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각각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김성 유엔 주재 대사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 연구 중지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냈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과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연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선 하루 동안 분위기가 다른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태성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은 적대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종전선언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추가 담화를 내고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에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10월 초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선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국무위원 승진에 대해 CNN 등 주요 언론들은 김여정이 북한 지도부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신호로도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3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국무위원 승진으로 북한 지도부 내 그의 위상과 역할이 확실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 최고 통치기구 소속으로 승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여정이지만 지금껏 그가 맡았던 공식 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진으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북한 지도부 내에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NN은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으로 여겨지며 한국 국정원이 그를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평가했지만 그의 공식적인 지위는 항상 불분명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김여정의 과거 행적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후 4월에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정상회담 때 늘 김정은 위원장 옆을 지키며 주목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노동당 부부장으로서 남북관계와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와 화해의 발전을 원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을 시사한 발언과 김여정 부부장의 승진 소식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고위 간부인 김여정의 이번 임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 통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AFP통신은 김여정이 누구인지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한국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1988년생인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장례식을 통해 처음 모습이 공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빠 김정은 옆에서 눈물 흘리던 장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특사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발을 들인 북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열차편으로 60시간이 걸린 베트남 하노이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떠났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잿더리를 챙기며 밀착 수행했던 사례도 전했습니다. 동시는 김여정이 오빠인 김정은과 어린 시절 외로운 유학 생활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했을 것이고 북한 정권을 세습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지만 김정은이 그를 후계자로 삼을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갖춰야 한다고 IAEA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IAEA가 진화하는 도전 과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30일 향후 북핵 합의가 도출될 때를 대비해 IAEA는 현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 must have the technic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it needs to implement.
홀게이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 보고를 통해 IAEA는 이란과 같은 중요한 지역을 포함해 글로벌 안전체계를 집행하고 모니터링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정,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면 IAEA가 진화하는 도전 과제와 더 큰 요구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중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UN 사무소 미국 대사도 겸하는 지책입니다. 홀게이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서 2017년에도 IAEA 주재 대사 겸 UN 빈사무소 미국 대사를 지냈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다시 같은 자리에 지명됐습니다. 홀게이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위협 감축 선임국장으로서 전 세계 WMD 위협과 핵물질 감시와 제거 등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실무급에서 총괄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에는 국방부에서 옛소련 해체 뒤 남은 핵무기의 폐기를 이끈 넌루거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감독했습니다. 홀게이트 지명자에 대한 이날 인준청문회에서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IAEA는 각국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만을 유지하기 위한 약속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도록 하는 핵심 의무에 대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 is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to one of its core missions, ensuring that states comply.
샤츠 의원은 이어 이란은 현재 많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북한은 핵 역량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신이 일본 주재 대사로 파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가 직면한 계속되는 도전과 위협인 전 세계 핵 확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핵 확산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공식 탈퇴는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총 1,5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OCHA에 따르면 대북 지원은 스웨덴이 전체의 56%인 619만 6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가 173만 9천 달러, 캐나다와 핀란드가 각각 117만 9천 달러와 58만 6천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도 각각 23만 3천 달러와 1만 5천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430만 2천 달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인도지원국이 118만 3천 달러를 대북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1년 반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은 OCHA가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책정해 발표하는 2021 인도적 지원 개요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예산 배정 모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구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예산 배정 계획에서 제외했다면서도 국제 지침에 따라 대북 지원 활동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운동가가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박해 상황을 알리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옆 잔디밭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는 기도회는 한인교계와 미 주류사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과 종교 박해 상황을 알리는 전시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야외 집회에는 한국에서 온 지현아 작가가 설교자로 초대돼 한인교인들에게 탈북 동기와 북한에서 당한 고문, 강제 낙태 등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지현아 작가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해 세 차례 북송됐습니다. 중국에 강제로 팔려가 임신됐고 북송 후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 작가는 북송 후 보위부에 끌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모임에 세 번째 참가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듀이 목사는 지현아 작가의 증언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It was at a time when she believed in God, but at that moment, you know, God, how could you not do anything? We would have asked the same question in that kind of moment. But she shared how God spoke to her that, you know, the pain that you're feeling now, this is what I felt.
우리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질문하는데 강제 낙태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이것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 때 느꼈던 고통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지작가의 말은 감동이 컸다며 큰 위로와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현아 작가는 29일 저녁 미 동부 버지니아 인근 한인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스더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독교 성전인 성경의 구약서 중 에스더 7장으로 노래를 지었다는 지현아 작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거룩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성경 속 인물인 에스더 왕후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지작가는 그러면서 북한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계속 태양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아무리 죽여도 우물처럼 계속 샘솟습니다. 그들은 순한 양같이 그냥 머리를 들이밀며 한 명 오늘 죽이면 내일에 두 명이 생깁니다. 내일에 두 명을 죽이면 내일 모레는 네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작가는 탈북민의 간증을 듣는 일은 유익한 일이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지작가의 메시지가 끝나자 이날 모인 한인들은 북한의 복음 통일,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 등 여러 주제를 놓고 30여 분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VOA에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한인들에게 한반도 복음 통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시작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 학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유대인 학살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북한 인권보다는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더 넣어서 호칭을 더 넣어서 좀 신경성을 좀 알리는데 예, 좀 부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히틀러는 반인륜적인 자로 취급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가해자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그 이름을 담아서 좀 미국도 알리고 좀 저는 전 세계에 좀 알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자 이런 미국 방문을 하였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창구로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모아 국제사회에 고발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사진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시는 탈북민 신동혁 씨의 저서 14호 수용소의 탈출 또 그 밖에 탈북민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재현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참상을 보여주며 탈북민 사회와 한국 사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홍보 영상에 참여한 한국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인권 박물관이 건립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진행되던 사업도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며
지작가는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을 보관해 후손을 교육하고 대중에 소개하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다른 예외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뭐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 어떻게 박물관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이 포인트다. 우리는 예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은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정말 모든 인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폐쇄국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박해 장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증인인 탈북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작된 그림에 주목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록물로 보관된 그림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 위에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를 뛰는 장면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각종 고문 형태, 정치범 수용소 내부 구조 등이 담긴 60여 점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박해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북민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기록과 자서전이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위성 사진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자문위원인 조평세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600만여 유대인 학살을 상징하는 홀로코스트를 북한 인권 박물관의 이름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꿈꾸는 주변국들의 테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테러 조직들과 북한과 커넥션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그 테러범들이 들어가는 지하 터널을 뚫는 기술을 북한에서 전수해줬다는 것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실 북한의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 지역의 몇 개의 단체, 인권 문제 전문가들과 면담을 나눴으며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조 박사는 이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미국에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다시는 never again,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계속 알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만행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한 선교, 한반도 복음 통일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의 강사로 메시지를 전해온 지허나 작가는 에스더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가는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며 북한 정권에 압제해서 고통당하는 2,500만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정말 북한을 가족으로 품고 북한을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북한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새벽에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에 평안 남도 평양과 양덕은 비가 오고 평안 북도는 맑겠고 오후에 평안 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양덕 아침 13도, 낮 23도, 신의주 아침 11도, 낮 23도, 부성 아침 1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희천은 한때 비가 오고 중강은 맑겠고 강계는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21도, 강계 아침 9도, 낮 21도, 희천 아침 12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25도, 대성 아침 16도, 낮 25도, 하리온 아침 15도, 낮 25도, 신계 아침 14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6도, 낮 26도, 장전 아침 16도, 낮 24도, 평강 아침 14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 남도는 오전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함경 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4도, 낮 25도, 장진 아침 7도, 낮 18도, 청진 아침 12도, 낮 20도, 김책 아침 14도, 낮 2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해산은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김영권과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5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오후에 앞바다는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지난달 30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에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9월 11일에서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호주가 미국, 영국과 체결한 새 영내 안보협력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유럽연합과의 호주와의 무역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단 태한 호주 통상장관으로부터 오는 12일 예정됐던 EU와의 무역 협상이 한 달 뒤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약속받고 자국과의 40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취소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EU와 호주의 무역 협상 타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태한 장관은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철회가 EU와의 무역 협상 연기의 배경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폐쇄 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법안 하원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30일 당초 이날 하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프라 예산법안 표결을 연기하고 1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결 연기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의 면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의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별도 사회복지안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은 철도와 항만, 공항, 다리 등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핵심이고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은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해 핵 합의를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전히 공은 이란 쪽에 있지만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길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완화 약속을 대가로 이란이 핵 개발을 대폭 축소한 2015년의 핵 합의로 돌아갈 용의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적하며 단순히 과거로의 합의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일 9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지미 콘젤리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조용하게 생일을 치르기로 했다며 대외 활동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됐지만 수술을 받고 4개월 뒤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동전쟁을 끝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끌어내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0월 2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